마태복음 4장 이 장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험당하심과 주님께서 내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자신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장에서 유혹은 침례뒤에 옵니다. 어째서 주님의 침례가 마귀의 유혹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그것은 침례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임명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다만 육신적인 생명이 되돌아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분께 도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과 유사합니다. 아담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유혹받았으며 주님도 그와 같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기간은 40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늘의 음성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분께 도전해야 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격받지 않고 쉽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와 세상과 환경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합니다. 만일 우리의 선주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큰 유혹을 통과하셔야 했다면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어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의 첫 번째 것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가 마가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이전에 주님을 관심하지 않던 한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로 주 예수를 그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주님을 인식했고 또한 바울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귀신들 앞에서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승리는 싸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합당한 위치에 견고히 서 계심으로 온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다만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어 다만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처는 만일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의 위치에 견고히 서 있을 줄 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 주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후에 처음 직면하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유혹, 곧 전쟁이었습니다. 2절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시험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금식하는 올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40주야 동안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무엇을 금식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먹을 수 없거나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각해서 그의 몸이 음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하는 동안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그분이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족했으나 여전히 더 많은 음식을 위해 탐욕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참으로 배고팠고 음식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분은 먹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음식은 다만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안에서 많은 역사를 행할 수 없으십니다.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언급되며 후에 그가 마귀임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는 단지 그 뱀이라고만 말합니다. 주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항상 기억했고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의 여부와 그가 얼마나 음부와 관련이 있는가를 입증해 보여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즉시 그리고 음부의 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증거 위에 선다면 당신은 가장 견고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현대주의자들의 노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 보려는 근본주의자들의 노력 또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침례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 후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입증해 보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지 사람의 설명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프셨고 돌을 떡으로 바꾸시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신 것을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주제 넘음은 배역과 같은 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는 그가 너무 적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보다 더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행하지 않으심 모두가 다 기적들입니다. 능력을 갖고서 그것을 다 사용해 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가졌으나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일 그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신다면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서 행동했음을 인하여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의 대답은 사탄의 제안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사탄은 한 노선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다루기 위하여 또 다른 노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전쟁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치를 지키게 하고 마귀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때에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광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 말씀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이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를 놓아두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처음에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인용한 것은 사탄이었고 주님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를 반박했습니다. 성경은 부주의하게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분 자신이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만일 그분 자신을 내던지셨더라면 아마도 하나님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어떠한 것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라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일 한 구절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다른 구절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사탄은 세상의 왕국과 그 영광을 기꺼이 모두 포기하려 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경배받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의 온 생애에서 사탄의 목적은 수많은 우상과 종교 뒤에 숨어서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경배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찾으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조법입니다. 아버지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했는데 이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경배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의 입술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접하거나 박수관 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품에 있는 아내가 은밀히 그를 꾀어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유혹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 꾸짖으셨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이 유혹하는 자가 사탄님을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세 번째는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빼앗아가려고 했으므로 주님은 그가 사탄님을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성경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경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절해야 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둘러 진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7절 비록 요한이 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습니다. 비록 천국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파했던 첫 번째 사람이 옥에 갇혔지만 그의 메시지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8절부터 22절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며 요한은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을 때 부르심 받았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매번 행한 것은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으며 요한이 매번 행한 것은 그물을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던졌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의 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요한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근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썼을 때 현대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도록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하락하였으며 그래서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기 위해 왔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도시대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가 실패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도시대에 교회들이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요한이 그물을 수리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상황을 돌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당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 그 후에 그의 사역을 결정하는 듯합니다. 23절부터 25절 주님이 전파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닌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특별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서 아직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날 만일 영적인 질병들이 주님에 의해 치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 올 것입니다.